이 중세 스콜라 철학자인 그 켄터베리 주교인 안셀름이라는 분이 그 쿠르 데우스 호모라는 책을 썼습니다. 쿠르 데우스 호모라는 말은 라틴 말인데 한국어로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신 사건보다 더욱 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그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속죄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피 흘리면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게 쉬워요? 피 흘리는 게 쉬워요? 말하는 게 쉽잖아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예수께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하늘 왕궁을 버리고 다리 밑에서 움막을 치고 살고 있는 거지꼴의 인생들에게 오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참 좋아하죠. 주님 오셨다고. 저 하늘에는 뭐예요? 슬퍼요. 아들을 어디 보내요? 이 땅에 보내잖아요. 보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보면 16살까지 품에 키우다가 대학 보내면 엄마들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가까운 데 비유에 가도 우던데. 울어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요? 다리 밑에 보내거든요. 왕궁에서. 성탄절이 슬프지요. 하늘에서는. 이 땅에는 기쁨이 넘치고. 주님 오셔서.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의미가 뭘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 구절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되겠지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지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아들들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를 믿는 남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이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아들입니다. DNA, 하나님의 DNA. 예수를 믿는 남녀 성도들을 가르친다. 그다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누굴까요? 바로 주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1절 의미를 전체적으로 풀어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처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영광이라는 영어로는 글로리입니다. 이거는 빛을 가리키고 광채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을 가리킵니다. 저 하늘 세계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영계를 영적인 세계를 밝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바라는 그 빛으로 영계가 환하게 밝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아니함이 있고 또한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볼 수도 없는 분이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는 해와 달과 별빛이 이 피지컬한 어두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낮에 빛나는 태양빛을 시각장애자들은 감지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눈에 있는 시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각장애자들에게도 그들의 시신경이 다시 살아난다면 태양빛을 감지하게 될 것이고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만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죽어있는 영적인 이 눈에 시신경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끔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조이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빛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그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살면서 바랄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리 밑에 움막을 만들어, 움막이란 거 아시죠? 그냥 거적더미 해놓고 사는 거, 다리 밑에 살고 있는 이 거지를 어떤 날 왕궁의 왕자가 찾아와 주셔서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왕자가 그 거지를 왕궁으로 초대해서 왕궁 구경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음식 나눠 먹고 왕궁의 거처를 마련해 주어서 왕자와 함께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거지에게는 뭘까요? 꿈과 같은 일이죠. 꿈과 같은 일. 거지가 왕궁에 살게 된 것은 왕궁의 영광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이런 말로 기술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둘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귀가 사탄이 멸망당하였고 우리는 죽음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우리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자, 1980년도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지요. 프랑스 파리의 이 브루세라는 병원에서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한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가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폐 수종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가 그가 임종 한 달을 앞두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는 병원에서 병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병원 사람들을 향해 고통스러운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자유라는 이름 하에 수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건강할 때 말입니다. 사르트르가 그 당시 지성 현대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불안감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병상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비롯해서 그를 위로하기 찾아온 모든 친구들도 그 사람을 죽음 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자 프랑스 신문들은 사르트르는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그렇게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그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가 하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신문에 투고하기를 거기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종말,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고되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갈 고향 있습니까? 고향 있어요? 고향 있으면 슬프지 않아요. 물론 조금 아련하게 아프지만은 고향이 있거든요. 돌아갈. 우리들은 죽음의 공포에 매인 채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기에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문득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갑자기 죽는다거나 큰 사고를 당한거나 불치에 병이 들기라도 하면 죽음이, 묻혀져 있던 죽음이 탁 생각나고 그 다음부터 벌벌 떱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죽음과 죽음이 주는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해내는 일입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말입니다. 14절 말씀은 죽음을 통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임하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이 정복은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되었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여전히 죽음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죽음이 오겠지만은 보통은 아직 내게 닥치지 않는 죽음 때문에 미리 당겨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합니다. 당신은 죽음의 공포를 이겼습니까? 인생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현대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입니다. 병원. 병원에서 제일 많이 죽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업어가는 죽음의 공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주께서 그걸 제거하십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분이 우리 곁에 있고 또한 궁지에 몰려있는 우리를 도울 분이 우리 곁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본문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구약시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요? 급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소화양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백성들 편에서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죄를 속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기를 십자가 제단에서 뭐 했어요?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는 그 속죄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거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헤매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도와달라 부르짖을 때 그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 참 힘들어요. 어떻게 줄 수, 마음은 공감이 가는데 줄 수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은 또 뭐 갖고 있어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주님께서. 능력도 있고 공감도 하시고 시험에 빠져 유혹에 들어있는 우리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말입니까? 때가 있어. 언제? 언제? 주님께서 주님께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해요. 주님이 옆에 와 오셔서 도움 받고 싶으세요?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벙어리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수렁해서 건져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건질 능력도 있어요. 요청만 하면 뻗치십니다. 주님이 손을. 그리스도인의 최선이 뭘까?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문제를 풀어제키는 게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능력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최선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일이 최선입니다. 이거 못하겠습니까? 이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언제나 내 곁에 와 계십니다.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떠나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건데? 환난과 고난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내 숨결보다 더 가까운 곳에 오셔서 손 펴고 계십니다. 요청만 하면 가까이 기꺼이 나를 돕기 위해서 벌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요청을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시험에 빠져서 인생의 큰 풍랑을 맞고 계신 분들 그 풍랑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이 느껴지는 분들은 풍랑이 아무리 심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라 부릅니다. 임재. 풍랑이 무섭지만은 그러나 그 풍랑 속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내 영안, 닫혀져 있는 내 영안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고통스러운 현장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시험을 면제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끔 만들어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요 물병이 여기에서만 떨어지면 요거 안 깨집니다. 요게 탁 떨어지면 깨져요. 주님 손 안에서만 넘어지고 엎어지면 괜찮아요.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 손 밖으로 떨어지면 깨집니다. 시험 속에서도 내 영혼이 보존되고 시험 속에서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달라는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언제나 있어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지금 죽으시면 돼요. 저희는 시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시험과 유혹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험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손 밖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 밖에 떨어지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어서 삶 속에 평강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입니다. Impossible이라는 영어 단어, I-M-P-O-S-S-I-B-L-E, 불가능입니다. 거기에 I와 M 사이에 어퍼스로피가 탁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읽어져요? I'm possible, 가능으로 바뀝니다. 어퍼스로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초청해 보시겠어요? 오늘 시간 초청해 봅시다. 내 삶에 들어와 달라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아동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종이와 색연필을 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마다 열심히 그렸습니다. 보통은 이제 할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많이 그려요. 할아버지 모습으로. 수염이 만큼 느려뜨린 할아버지로. 그런데 어떤 아이가 하나님을 참 이상하게 그렸어요. 기형아로 그렸어요. 하나님이 왼손은 짧은데 오른손은 길게 아주 기형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교사가. 아니, 너 하나님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그렸냐?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돕자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이 길어야 된대요. 멋있는 신학이잖아요. 멋있는 신학이잖아요. 여러분 머리 이렇게 나오겠어요? 멋있는 신학자예요. 애가 어른을 가르친 신학자. 하나님은 뭐 더부시는 하나님. 이걸 표현했잖아요. 주님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일지라도 주님께 도와달라 믿음으로 요청만 하면 주님이 순간적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삶에 도우실 능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공감하실 수 있으십니다. 공감. 아, 너 참 힘들구나. 그런 분이 내 옆에 손을 벌리고 다 계십니다. 요청하십시오.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슬픔과 고난이 있는 이 참담한 우리들의 세상에서 뭐 하늘 세계, 하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세상의 부요함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난함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라도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의 성육신은 고통과 눈물과 죽음을 인생들에게 가져다주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꺾어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어서 인생들이 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었지만은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우리도 죽음의 공포를 넉넉하게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이 성육하신 목적이 뭐예요? 대제사장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대제사장 되심으로 내 죄가 속하여졌고 또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유혹과 시험 속에 빠져서 죽어갈 때 그 시험의 구덩이에서 주님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받는 그런 수많은 고난에서 우리가 그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누가 아픈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가? 그 고통을 겪어보고 병에서 나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가서 손만 잡아주면 그 환자가 펑펑펑 울어요. 주님 그런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선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할 때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탄식들, 이 시간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 달라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 캠년장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